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일하는 모양새는 어쩌면 비슷해 보여도 그 동기는 제각각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동기들을 보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동기가 자기로부터 시작된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좌절과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좀 작아지죠. 위축되고 또 자신감이 사라지고 또 소심해지고 자꾸 주변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들로 우리가 바뀌게 된단 말이죠. 처음에는 의욕이 충만해서 막 시작했던 일들도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히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되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할 때 나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어요. 일을 하게 되는 동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로부터 시작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이 시점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정말 나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이것을 꼭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동기가 뭐냐면 그 동기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날마다 흔들리는, 날마다 쉽게 바뀌고 변화되는, 변질되는 이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너무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내 열정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 없이 시작한 일은 큰 어려움을 직면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또 원망이 되고 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양지원교회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마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변변한 예배 시설이 잘 갖춰진 상황에 아니었고 또 교육관 이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교육교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뭐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교육교회는 교육교회대로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다 불편했습니다. 다 불편했어요. 여러 가지 시간적 어려움도 있고 장소의 어려움도 있고 또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뭐 이러한 아주 복잡한 일들을 겪어내면서 마치 광야 생활을 지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건축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가 전혀 고려치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잖아요. 물론 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건축사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또 생겼지요.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상황이요. 이 코로나 상황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염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도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잖아도 힘든 일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건축을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코로나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참 악화 상태가 되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성전 건축의 동기가 새 성전 건축의 이 동기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진행하면서 건축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건축사와의 문제 참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겪었어야 될 어려움과 손해 또 시간들 정말 허비되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의견 조율의 문제들 다들 원하는 대로 다 만족시켜드리고 흡족하게 다 채워드리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 때로는 불평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있고 건축 운영위원회는 뭐하나 이런 불평들도 생기고 뭐 이런 어려움들에 있었어요. 그런 의견 조율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재정적 힘듦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분명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의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믿음이 약화되었고 약화되다 보니까 선금도 줄어들게 되고 이런 재정의 힘듦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기에 결국 하나님이 일을 마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던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실 줄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기적 아닌 것이 없고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제일 큰 은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게 은혜예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제각각 우리 장로님들 다 의견이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시고 또 소신적으로 또 정말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양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조율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조금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도 잘 이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에요. 참 기적이에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의 이 건축을 힘겨운 건축을 진행하면서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건축 운영위원들 아마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왜 이것은 이렇게 지었냐, 왜 이것은 이렇게 했냐, 저것은 왜 저렇게 했냐, 왜 똑바로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 온갖 얘기에 시달리면서 좀 마음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잘 참아내신 거예요. 잘 참아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견뎌내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묵묵히 눈물 뿌려 기도하며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시간이 계획된 시간보다 계속 지체되고 시간이 길어지는데도 누구 한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되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신 성도들, 그리고 열심으로 자신의 삶도 어려운데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 헌금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건축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그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삶을 통해서 행복과 열정을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기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함이 있는 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정말 넘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삶의 자리가 더 복되고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와 너무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성소를 지으라. 다른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좀 괜찮은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들 다 포기하고 나와서 광야에 지금 있는데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당장에 먹고 쓸 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급했는지 제일 먼저 자기의 집을 짓는 것도 우선이 아니요 자기의 삶의 안정을 찾는 것도 우선이 아니요 가장 하나님의 성소 성막을 짓는 것을 명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비밀의 영적 비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저는 그 비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성소를 은혜롭게 건축하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지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 없이 방향과 비전이 없이 흔들리게 되면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런데 모세는 중심이 바로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백성들을 계시의 말씀으로 이끕니다.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성막과 성소를 짓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죠.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른 자. 성소를 짓는데 모세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살레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살레는 성막을 아주 정교하게 고안을 하고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진행하는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 아닙니까? 설계. 아무리 뭐 재료를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설계가 잘못되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규칙대로 기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살렐이 설계하는 자였어요. 그 다음에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오홀리압이 등장하죠. 이 오홀리압이 등장할 때마다 그는 수식어가 붙는데 어떻게 수식어가 붙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오홀리압. 이 오홀리압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이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수놓는 일들을 해요. 수놓는 일, 조각하고 세공하고 수놓고 짜는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천으로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당시의 성전 성소는 성막은 대부분 천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네 겹의 천으로 다 이루어지고요. 천을 어떻게 수놓느냐, 어떻게 정교하게 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오홀리압이에요. 그런데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에 날마다 감동된 자였어요.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돼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성경 8절에 보면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힘으로 또 실력으로 막 같이 몸으로 막 같이 봉사하고 막 열심으로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동력을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을 뭐라고 치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뭐 교회에 어떤 일을 좀 시킬 때, 좀 부탁을 할 때 막 불평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아 그래서 막 이렇게 불평. 그러면 제가 줬던 일도 빼앗고 싶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 얘기는 못 해요. 할 사람 많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못 해요. 참나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노동력으로 정말 힘으로 몸으로 봉사하는데 그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조건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 다음에 한 종류가 또 마지막 종류가 나와요. 마지막 종류는 물질로 헌신하는 자가 나와요. 물질로 헌신하는 자. 3절에 보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드리는 자가 있었어요. 연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드린다는 얘기죠.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린다. 참여하는 자, 물질로 참여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계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제각각 재능이 달라요. 그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거죠.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재능을 사용하면 넉넉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능력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난 시간이 없다.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 난 실력이 없다, 실력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내 시간은 마음껏 쓰잖아요. 나를 위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세요. 그렇잖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희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 말해요. 여러분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집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능을 찾아서 살아가잖아요. 능력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살면 세상에 험난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만 봐도 그래도 능력이 있는 거지요. 엄밀히 말해서 어떤 능력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보면요 제각각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각각 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성도님은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구나. 아, 이런 부분이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음식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사람 접대하는 것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선하게 말을 착하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귀하게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을 잘하는 봉사의 마음이 간절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성도들을 보면요 제각각 재능이 다양해요. 교회가 건강한 모습은 뭐냐면요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강점으로 일하는 교회가 건강해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들이 있어요. 필요한 요소요소에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기쁘게 봉사하고 자원함으로 참여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들 나는 실력도 없다, 나는 능력도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 저 목사님 제가 다 다른 건 다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주방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해요. 제가 배운 게 짧아서. 그런데 제가 주방 봉사는 기쁨으로 할게요. 너무 귀하지요. 너무 귀한 분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제가 시간이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서 제가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물질로 후원. 목사님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의 영성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영성이라면 대단해 보여야 되잖아요.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능력 있고 뭔가 누가 봐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헨리 나우엔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영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영성, 무력한 영성, 연약한 영성.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영성인데 예수님의 영성이라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파워풀한 영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영성을 헨리 나우엔은 정확하게 꼬집기를 작은 영성, 무력한 영성, 연약한 영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작은 영성, 무력한 영성, 연약한 영성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세요.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세요. 왜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자예요. 어쩌면 주목받지도 못하고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도 여겨지지 않던 분이에요. 늘 따돌리고 늘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늘 무시하고 늘 그랬던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늘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능력의 삶을 사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힘입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각자를 보면 나는 능력 없는 자입니다. 나는 실력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지켜야 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꼭 지켜야 될 선이 뭐냐,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즉 하나님이 감동을 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때,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아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감동 있는 자인가 아닌가 보려고 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고 싶은 소원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면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3절 잠깐 한번 보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지 않고 감동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이요. 마음이라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고요. 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감동된 자가 되면요, 굳게 닫힌 마음의 울타리가 확 제껴집니다. 열려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마음이 변화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된 자인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이 굳게 닫혀지고 자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뭔지 모르지만 막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막 일어나요. 아,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요, 멈추지 마세요. 감당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 순종하면 반드시 결과가 뭐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역사가 임한다.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째는 지혜와 청명. 지혜와 청명이 우리에게 임해요. 지혜와 청명이요. 1절 중간절에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으사, 2절 중간절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힘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혜와 총명이 내게 임해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요. 기꺼이 자원함으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해요. 1절 하반절에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나 이겁니다. 3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래요. 성소를 지으래요.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 참여했어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 참여했고 아침마다 자원함으로 자신을 불태워 드렸어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연하여 드렸대요. 아침마다 연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침마다 드린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루 전날 밤에 또는 전날에 미리 준비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아침마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연하여 계속해서 드렸어요. 날마다 새로운 헌신으로 날마다 아침마다 드렸어요. 대단하지요. 결정적 원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힘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데도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요, 힘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즐거움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결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쓰고도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역사예요. 은혜예요. 이 4절에 보면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왜 일을 멈추고 중지하게 와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하죠. 그만 가져와라. 그만 가져와라 명령합니다.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되었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 중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만 하셔도 됩니다.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건축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다른 교회들을 보면 부담되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건축하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이 없고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양정교회는 감사하게도 건축 헌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성도는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억지로 강요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계속된 표현이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일어난 첫 번째 기적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사건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있던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여 힘을 모아가는, 자기의 재능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감동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상황과 계속 부딪히는 한계로 인해 좌절과 실망을 겪으며 그로 인해 결국엔 시험까지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지친 우리들에게 새롭게 영안을 열어주시어 다시금 열정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아 주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열정을 주어서 모든 하고자 하는 일에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세상 일에만 헌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사 주님이 궤가시고 넉넉히 준비하신 영육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귀한 재능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넉넉함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주어진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복감과 넘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무쌍한 상황과 계속 부딪히는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잡아주시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자원함으로 기쁘게 사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재능을 사용하면 넉넉함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민족과 세계 위해,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